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나오고 계셨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 좀 보십시오. 성전이 참으로 멋집니다. 무척 큰 돌들을 써서 지은 건물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을 보고 놀라느냐? 두고 보아라. 돌 하나도 제자리에 놓여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만히 여쭈었다.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징조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앞세워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떠들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에 온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다른 민족을 치고 나라들도 서로 들고 일어나 싸울 것이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내게서 듣고 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앞서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서로 배반하여 자신의 형제를 죽을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며 들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망설이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때 아기 뵌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아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거나 또는 보아라 저기에 그분이 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 고난 뒤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뒤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에 쌓여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한 백성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너희가 배울 교훈이 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푸르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잎이 돋기 시작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한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조심하여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집을 떠나 여행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와도 같다. 그는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집을 잘 돌보도록 각자에게 일을 맡긴다. 문지기에게는 깨어서 잘 지키라고 이른다.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있어라. 너희는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달기우는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너희는 모른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14장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르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의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둘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해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조구 온 들판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들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속을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 사병들을 매표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재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몸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원함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은 사람의 죄성이 방해가 되는 예는 본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하고 이런 희생을 사람들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희생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2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에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는 신랄한 책망을 듣습니다. 이를 볼 때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입장에서 올 때는 실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나 음성이 직접 들려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곧잘 우리에게 좋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덤벼들곤 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편리와 유익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언제나 후자의 약한 간악한 인간성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인류 모두의 유익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욕심과 안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될 때 올바른 신앙의 고백에 관계없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라는 무서운 책망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의 극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가장 귀하고 먼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같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을 또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진실, 충성,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요령, 꾀부림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모에게 제대로 못해드리다가 한번 잘해드림으로 기쁘게 해서 이를 만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천천의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상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절기적이고 시간적이며 이중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변함없는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인데 다시 24절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역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육신적인 애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물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자기 극복에 대한 승리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26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는 생명의 확보입니다. 26절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잃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7절이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누린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2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곧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는 먼저 자신의 입장이 고려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면서도 세속적이고 일반적이며 미신적인 성향에 많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순전한 뜻이 이해되기 어렵고 당면한 고난이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염두에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영혼이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의 안일과 무사에 대한 것들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원하는 바를 먼저 해결할 것인가 라는 양면의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데 바른 신앙의 사람들의 훌륭한 점은 언제나 자신의 위신보다는 또 처지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비록 자신이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처절한 아픔을 내다보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 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 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홍수전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장들의 생활과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유대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공부합니다. 족장이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위대한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모세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족장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셈의 직계 후손으로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몇 가지 약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어 이스라엘 자손의 본향이 되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시리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인접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들을 태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동안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흥미있는 아브라함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그로부터 떠나 소돔이라는 사악한 도시에 살게 되었던 일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그곳에 살고 있으므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10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맙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출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 됐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나타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예는 아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신 후 이삭의 목숨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 막벨라 굴에 있는 그의 아내 사라 곁에 매장되었습니다. 족장들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가까운 친척인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란 야곱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형에게 계승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된 야곱은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들 사람은 그를 속여 라헬의 언니 레아를 대신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과 29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이야기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해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드바르 종이 됩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7년간 풍년이 든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다음가는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7년간 풍년이 든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다음가는 중요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곡식을 저축하여 두었다가 기근이 든 해에 내놓는 등 왕을 보좌하여 국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은 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구입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많이 번성했습니다. 43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인구가 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던 지금까지의 좋은 지위를 더 이상 지속시켜주지 않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부모가 갓난아이인 그를 살리기 위해 작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왕자로 양육했습니다. 그 후 그는 궁궐 생활을 벌이고 백성의 인도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냅니다. 모세와 그의 대변인이 된 형 아론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바로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결과 마침내 바로 왕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 가운데 가장 처참한 것으로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심지어 바로 왕의 맏아들까지 남김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시려면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방랑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